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스티븐 패독의 여자친구 메릴루 댄리 씨는 패독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필리핀에 있었던 댄리 씨는 어제 미국에 도착해 이같이 밝히며 패독이 자신에게 이번 범행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패독이 지난주 필리핀에 있는 댄리 씨 계좌로 1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범행의 연관성과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댄리 씨는 패독이 자신과 헤어지려는 것으로 생각해 걱정했다고 댄리 씨의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이 변호인은 또 댄리 씨는 패독을 자상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셉 롬바도 클락 카운티 보안관은 범인의 호텔 방에서 발견된 무기의 종류나 규모를 봤을 때 이번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4척이 자국 영해인 센카쿠 열도 지역을 침범해 1시간 30분간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오늘 오전 10시쯤 센카쿠 열도의 우오쓰리시마 부근을 침범했습니다. 중국 선박이 이 지역을 침범한 건 올 들어 25번째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나스키 켄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과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를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의 옷과 몸에서도 화학무기인 VX신경작용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라자 브라마니암 말레이시아 정부 화학무기분석센터장은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의 옷과 손톱 등에서 VX신경작용제가 검출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이샤와 흐엉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 씨의 얼굴에 사용이 금지된 VX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총 153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은 두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 형법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두 피고인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이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사우디 국왕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살만 국왕은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석유 생산을 비롯해 시리아와 이란 문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전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입니다. 두 나라는 국제사회의 석유 감산과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시리아 내전 사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권에 맞서 싸우는 반군을 지원하는 반면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살만 국왕은 내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회담한 뒤 7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라크군은 오늘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의 북부 거점 도시인 하위자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라크 내 IS 점령 지역은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부 지역만 남았습니다. 이라크군 합동작전사령관인 압델아미르 야랄라 중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육군과 연방경찰 등이 하위자를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 정부군과 이란에서 훈련받은 시아파 무장단체의 공동작전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위자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관리하는 키르쿠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키르쿠크는 유전지대이며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측 모두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IS는 최근 이라크 북부 최대 거점 도시인 모수를 빼앗긴 데 이어 시리아 라카에서도 점령지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원 3명이 아프리카 니제르 남서부 지역에서 매복 공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미국과 니제르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늘 발생한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 미군 2명이 다쳤으며 니제르 군인 5명도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치돼 있으며 자신의 사임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은 평화적 해법을 찾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연설을 반박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어린이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문답 시간에는 폴란드 조선소 내 북한 근로자 실태를 집중 취재한 덴마크 기자와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흐리고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정부 주요 부처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언론에 보도된 사임서를 일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들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단합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at we have accomplished, we have done as a team. Similarly, Secretary Mnuchin has levied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related entities.
틸러슨 장관은 4일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 행정부가 성취한 건 팀으로서 이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북한과 관련 기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고 따라서 각 나라들은 북한과 거래를 할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과 함께 할지를 점차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선봉에 서서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과시키면서 엄청난 성공을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도 사실상 매일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노력 사이에 최고 수준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외교를 아우르는 국방장관보다 더 강력한 파트너는 없다며 매티스 국방장관도 국무부를 그와 같은 파트너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the list of partners and friends across the government who are all working for the American people.
틸러슨 장관은 자신이 나열한 행정부 내 파트너와 친구 목록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겐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이제 막 시작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날 발언은 자신이 사임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이날 미 NBC 방송은 지난 여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틸러슨 장관의 사임을 만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서 사임을 고려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관계가 삐걱거린다는 관측은 최근에도 제기됐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30일 북한과의 두세 개 채널을 열어두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1일 자신의 트위터에 훌륭한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그가 꼬마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과 미국인을 우선으로 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똑똑하고 어디를 가건 결과를 요구하며 주위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요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책임은 내가 대통령과 함께 공유하는 근본적인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을 분열시키려는 일각의 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This is what I don't understand about Washington. Again, you know, I'm not from this place.
그러면서 그런 주장들은 사람들을 분열시키려는 목적밖에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 각 부처가 북한 정책에 있어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2일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틸러슨 장관과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도 북한과 대화를 하기에 현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밝혀왔고 자신도 같은 말을 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다른 종류의 시험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분명히 아니라고 노어트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하게 비난한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비핵화 결단을 내리든지 빈곤과 고립에 처하든지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은 평화적 해법을 위해 노력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DPR case, belligerent and provocative behavior demonstrates it has no interest in working toward a peaceful solution.
캐틴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4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전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불법적이고 제정신이 아닌 노력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 대사는 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경제금융위원회에서 미국이 북한에 경제적 봉쇄를 하는 것은 물론 김정은을 겨냥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수사,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사실은 정반대라고 반박했습니다.
The DPRK's rhetoric and illegal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will not make the country more secure. Indeed, the opposite is true.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그들이 명시한 목표인 핵무장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합류하든지 혹은 자국민을 계속 빈곤과 고립에 처하게 만들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이 이달 중순 러시아에서 열리는 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미국 전직 관리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RFA 방송은 최 국장이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017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국장은 북한 외무성 산하 미국연구소 소장 직함으로 21일 오전과 오후로 각각 예정된 동북아 안보 관련 회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자 외교 관련 회의의 토론자로 나섭니다. 미국 측에서는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과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군축 담당 특보,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 정보분석관 등 전직 관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부문에선 북한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 수전 다마지오 뉴 아메리카 재단 국장 겸 선임 연구원 등도 참석할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 외교부가 공식 후원하며 환영 만찬은 외교부 영빈관에서 개최되며 러시아가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RFA는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직 미 고위 관리가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란 핵 합의 파기는 북한과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달 중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ill we get through October, which I think will be incredibly difficult.
셔먼 전 차관은 4일 미국 진보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10월은 북한과 관련해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달 개최가 예정된 중국의 19차 공산당 전국대회를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신흥 경제개발국들의 브릭스 정상회의 때도 미사일 발사를 주저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주체 사상과 자강 외에 중국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북한으로선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이달 중으로 미 의회의 대북 제재가 발효되는 등 10월 한 달 동안 북한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There are military options. They're all just horrible. But there are military op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ny of us can probably run through what some of them are.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옵션은 있지만 하나같이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모두 엄청난 위험과 문제를 안고 있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정부에 대해선 북한의 위협이라는 현실을 깨달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President Moon Jae-in came in as president of South Korea hoping for a revised sunshine policy.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수정 계승하려 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곧바로 굉장히 다른 현실을 직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내 유권자들과 선거 당시 공약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북한이라는 현실이 이를 어렵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셔먼 전 차관은 문 대통령이 현실에 잘 적응하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한국에 남게 됐으며 아마도 추가 배치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켈리 맥사맨 전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나라들의 가장 큰 우려는 미국과의 동맹 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e biggest concern in Asia, you know, with respect to North Korea is that we're going to decouple them from us. That once North Korea achieves its full nuclear
맥사맨 전 차관보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하면 이를 한국과 일본을 향한 강압적인 목적에 이용할 수 있지만 미국으로선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동맹에 대해 적극적이고 가속화되며 지속적인 포용과 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기적이면서 기본적인 외교적 소통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사맨 전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의 전쟁에 따른 오판에 의한 무력 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제이크 설리번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과 북한의 핵무기 장착 ICBM의 종식이라는 두 가지 해법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Negotiate, talk with you all. We're trying to make sure our regime survives. We'd like to take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finish the Korean War on our terms with nuclear weapons.
미국 측 대표로 이란 핵 협상을 주도했던 셔먼 전 차관은 정권 유지와 한국 전 종식을 끝내려는 북한으로선 미국을 왜 대화 상대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를 파기하는 건 미국이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협상 시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건 전술일 수 있지만 외교에선 믿음과 신용을 잃는 건 유용하지 않다고 셔먼 전 차관은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But if by some combination of pressure and isolation, incentives and diplomacy, we were able to alter his calculus and convince him to negotiate a way out, why would he have any reason to believe?
압박과 고립, 유인과 외교의 조합을 통해 북한의 계산을 바꾸고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인다고 했을 때 과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믿겠느냐는 겁니다. 머피 의원은 그럴 경우 미국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합의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신호를 김 위원장에게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지난 3일 열린 유엔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권리와 함께 의무 이행을 규정한 유엔 헌장에 의해 법적 정치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해석입니다. 윤국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불법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도 자국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국제법률가들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유엔 사무처에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으로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지난 3일 열린 유엔총회 경제금융위원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제재는 우리의 더 날카로운 경계와 더 큰 용기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불법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북한의 주장은 국제사회에 확립된 기구와 원칙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안보리의 결의는 유엔 헌장이 부여한 권한을 법적 정치적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유엔 헌장은 이와 관련해서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유엔 헌장은 제2조에서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제25조는 유엔 회원국은 이 헌장에 따라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장에 안보리의 권한에 관한 규정도 있겠군요.
예, 헌장 제39조는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해 권고하거나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제재 결의의 직접적인 근거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헌장 41조는 경제 제재 조항인데요. 안보리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헌장이 평화에 대한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북한은 바로 이 점을 들어서 자국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정당성이 없는 궤변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고 명시한 유엔 헌장 제25조가 중요한 근거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게 국제사회에 확립된 인식입니다.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유엔의 관련 규정은 없습니까?
안보리는 결의 이행을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 규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1718 위원회가 그것인데요. 이 위원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실험, 확산 등에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안보리가 대표적인데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 상임이사국에 의해 국제사회의 질서가 결정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거부권은 이들 상임이사국의 배타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안보리의 결정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절충된 결과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유엔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합의해 설립한 역사상 유일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일부 개별 국가의 불만 제기와는 무관하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유엔의 규정과 국제사회 인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14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진 덴마크 군함 건조 작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동원됐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조선선의 북한 근로 실태를 집중 취재한 덴마크 인포메이션 신문의 세바스찬 아브라함슨 기자는 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덴마크 당국의 해명과 달리 북한인이 덴마크 군함 건조 작업에 참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덴마크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로 국방부 장관을 불러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슨 기자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덴마크 군함 건조 작업이 이뤄진 폴란드 크리스트 조선소의 현장 감독관을 만나셨다고요?
I spoke with the inspector from the Danish shipyard called Carstensen's. He's a Polish inspector.
네, 덴마크 계약 업체 카스텐센스 소속의 현장 감독관 토마스 물리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폴란드인으로 폴란드에서 진행된 덴마크 군함 라우게 코쿠오 선체 건조 작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앞서 카스텐센스는 이 감독관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노동자들이 덴마크 군함 건조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은 우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 참여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The way it works on this Polish shipyard where the hull was built, you have many different workshops.
덴마크 군함이 건조되던 조선소에는 여러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관은 덴마크 군함 작업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를 본 적은 없지만 다른 작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작업장을 한 주에 한두 번 정도씩만 방문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한 겁니다. 또 북한 근로자들이 그가 확인하지 못한 시간에 군함 건조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They were hired to do welding, which means that they were wearing masks most of the time. So even if you did see a North Korean working on the Danish ship,
북한 노동자들은 용접을 하기 위해 고용됐습니다. 근무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독관은 우리에게 북한 노동자들이 덴마크 군함 건조 작업을 했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면 알 수 없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과거 덴마크 국방부와 카스텐센스가 우리에게 북한 노동자가 근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북한인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겁니다.
이 감독관과는 어떻게 접촉했습니까?
We contacted the CEO and asked him if he could put us in touch with one of these inspectors and he said yes.
카스텐센스 대표에게 전화를 했고 감독관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인터뷰는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전화로 진행됐습니다. 카스텐센스가 당초 우리에게 군함 건조 작업에 북한 노동자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건 이 감독관이 보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조선소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나요?
To do welding in places where it was too dangerous or too tight for the Polish workers to go. Basically because
북한 노동자들이 폴란드인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위험하거나 좁은 장소로 보내줘 용접을 했다는 사실을 폴란드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확인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체구가 폴란드인보다 작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이들은 기준 미달의 환경에서 근무했습니다. 안전 기준에 맞는 옷을 입지 않은 근무자도 있었고 좁은 공간에서 근무할 때는 외부에서 누군가 안전 감시를 해줘야 하는데 이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왜 폴란드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건가요?
Basically, many European shipyards use these Polish shipyards to build hulls and to do repairs and
많은 유럽 조선 회사들이 폴란드 조선소에 선박 건조와 수리 작업을 맡깁니다.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폴란드 조선 회사들이 북한인들을 고용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근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고용하곤 합니다. 임금을 적게 받고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덴마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The Danish defense minister has not been very talkative in this case. He has
덴마크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성명을 내고 폴란드와 같은 유럽연합 국가에서 북한인 강제 노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덴마크 군함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는 게 아니라 폴란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또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떤 대응책도 마련한 바가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노동자 동원 문제가 덴마크 내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된 겁니까?
It is becoming an issue. The entire political opposition has demanded that the defense minister looks into this.
네, 야당을 중심으로 국방부 장관의 이 문제를 살펴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서 덴마크 정부와 카스텐센스는 감독관의 증언뿐만 아니라 직접 실시한 조사에서도 북한 노동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They did their own inspections. But like Carstensen's inspections, they were technical inspections and inspections to check quality and
카스텐센스의 조사는 우선 기술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품질이나 공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죠. 국방부 측 조사의 경우는 조선소 측에 미리 통보됐습니다. 크리스트 조선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숨기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덴마크 군 당국은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진행된 작업은 군함에 들어가는 선체와 기계 부품에 한정될 뿐 군사 관련 부품 작업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 입장은 그대로인가요?
They are not just talking about the military aspects. They are differentiating between what they call prefabrication.
이제 군사 관련 부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립품과 실제 선체 작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립품은 선체의 부분을 만든 것을 뜻하며 나중에 하나의 선체로 용접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북한인들이 조립품 작업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선체 작업엔 참여하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North Koreans were on the Christ shipyard. We know that now. And they were in the same workshops where the Danish parts were being.
우리는 북한 노동자들이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덴마크 군함 건조 작업장에서도 근무했고요. 그럼 나중에 그들이 군함의 조립품을 만들었는지 선체 작업에 참여했는지가 왜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덴마크 군 당국이 군함 건조와 북한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지 못하는 점입니다. 확실하게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가 북한 노동자들이 일부 조립품 제작 과정에 참여한 사실을 알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를 취재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So last year, Vice News published this documentary called Cash for Kim, where they looked into North Korean workers being
지난해 독일 매체인 바이스가 폴란드 내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실태와 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노르웨이의 한 기자가 폴란드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9개의 노르웨이 선박 건조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총 10개 선박 가운데 1개 선박이 덴마크 선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덴마크 방송 DR과 함께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덴마크 언론인 아브라함슨 기자로부터 폴란드 조선소 내 북한 노동자 실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움직임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들을 겨냥한 지난달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중국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미국이 드디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우리 미국하고 거래를 할 거냐 아니면 북한하고 거래를 할 거냐 알아서 선택해라. 북한하고 계속 거래를 하면은 우리 금융망에서 완전히 쫓아내겠다. 퇴출시키겠다. 그러한 그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고요.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미국이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보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것으로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의 개인과 기업, 기관 등을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제재입니다.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보복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이를 미뤄왔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매우 강력한 조치라며 잠재적으로 중국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f the Chinese banking industry continues to violate the executive order, the Treasury Department has
그러면서 중국의 은행 업계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위반하면 중국의 은행들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 재무부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 중국도 대북 제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18일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라고 일선은행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3일 대북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의 금수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28일에는 중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해 지난달 12일로부터 120일 안에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전 선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은 지난달 28일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5 이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s China adjusting its actions towards North Korea that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hinese policy?
중국이 대북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정책과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카네기 재단의 중국 전문가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Because it will cost them business in the US and business in the US is far more valuable to them than
북한과 거래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미국과의 거래가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팔 부원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북 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can still be skeptical about how much these measures is, you know, will be implemented given that previous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앞선 중국 정부의 조치들이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조치들을 얼마나 이행할지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올해 초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중국이 최근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약속과 행동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역시 과거 중국이 많은 약속을 했지만 몇 주일 후에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행정명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중국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과연 그 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ality is it's a long border and not just the border but also Qingdao for example. Qingdao does a lot of trade.
북한과 중국 간의 긴 국경 지역과 칭다오 같은 중국의 항구들에서 수많은 조선족들이 북한과 계속 교역을 할 것이고 중국 정부는 이 모든 활동을 멈추기를 원치는 않는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조치만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 제재의 마지막 목표로 꼽히는 대북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카네기 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PRC's interest in stability in North Korea tends to make this a last option. An option they don't want.
북한의 안정에 이해관계가 걸린 중국 정부로서는 원유 공급 중단은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역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ou know, China's calculus is balancing what their where their interests are and influencing North Korea and influencing the US.
중국의 셈법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미국에 대한 영향력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방안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의 새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은 실제로는 무역 금수와 맞먹는 조치라고 후안 자라테 전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 담당 부보좌관을 지내며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제재 전략을 세웠던 자라테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국제거래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얼마나 강력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로 볼 수 있을까요?
Yes, this executive order is incredibly intense and powerful and expands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some fundamental ways.
이번 행정명령은 상당히 강력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본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역 금수와 같은 분위기와 환경을 만듭니다. 또 북한과 비중 있는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들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북한 항구 운영에 연루된 이들도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인 제재 조치로서 북한과의 어떠한 거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중국 은행들을 주로 겨냥한 조치로 이해하면 되나요?
It will certainly impact the Chinese economy and Chinese banks, but it's much broader than that.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물론 중국 경제와 은행이 영향을 받겠지만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재무부의 대북 조치들은 중국 기관뿐 아니라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의 기관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위장 회사들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 무역의 대부분은 중국이 대상이거나 중국을 통하고 있죠. 따라서 중국 은행 기업들은 이번 새로운 행정명령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더욱 압박하겠다고 밝혀온 정부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하는 것 외에도 북한과 계속해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셈법을 바꾸게 될까요?
But I think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with the quickening of the threat from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 there is a
과거 정권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과 보다 직접적으로 협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통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동참했다는 점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죠. 이 밖에 중국이 북한과 관련된 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석탄과 철광석 무역을 금지한 조치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근본적으로 입장을 바꿔 북한을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제재해서 북한 자금이 동결된 이래로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중국의 작은 은행들과 거래하고 위장회사들을 활용하고 있죠.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감안할 때 이번 행정명령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Well, I think this new executive order has to be read in combination with other steps that have been taken, including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의 다른 조치들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6월 29일에는 애국법 311조에 따라 중국 단둥은행이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됐죠. 재무부의 여러 북한 관련 조치와 제재 대상 지정은 금융시장이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성, 제재 회피, 위장회사 이용 등에 더 민감해지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또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도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을 보고서로 밝히고 있죠. 모두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거래망을 압박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미 재무부와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해외 거래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Well, I think there's never enough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n networks because they are masters at hiding their
북한의 거래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은 활동을 숨기고 조사를 피하는 데 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겐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북한 거래망과의 접점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민간단체들도 북한의 불법 거래를 폭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 관련국과 함께 북한 거래망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는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추가했죠. 이러한 대북 압박 조치들은 금융 제재와 더불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The US has made clear it wants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Obviously the US doesn't want to see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장해서 이웃 국가들이나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조치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전쟁이나 군사 행동을 제외한 모든 조치들을 창의적이고 공격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셈법을 바꿔야 합니다.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 여행 금지, 미사일 방어 역량 배치, 연합 군사 훈련 이 모든 것이 북한을 압박해 행동을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이번 행정명령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Well, I think anytime you have Congress passing a bill or having legislation that parallels what the executive has done, that's
행정부가 이미 취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국 위원들과 대중이 이 같은 조치를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주니까요. 또 특정 행정부의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계속 유효한 법 조항이 되는 것이죠.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3자 제재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기대하는 효과,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의회가 비슷한 법을 채택하면 새로운 화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살촉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대북 압박과 관련한 협력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I think what we've seen to date is fairly good coordination within the U.S. government.
지금까지 행정부는 꽤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취할 것인지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조치를 제외한 도구들을 이용해 북한과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안 자라테 전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 담당 차관보로부터 미국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 내용과 효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최근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감소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 때문이라고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앞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780명으로 전년보다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3일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서 8월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7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감소했다는 겁니다. 탈북민의 한국 입국은 지난 2009년에 사상 최대인 2,914명이 입국한 뒤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본격 출범한 2012년부터는 1,500명 수준으로 많이 감소한 뒤 2015년에 1,275명을 기록해 12년 만에 입국자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418명으로 다소 늘었다가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는 지난 8월 말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3만 99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의 한국 입국 규모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한 이유는 북한 정권의 철저한 주민 감시와 국경 단속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탈북민 입국 감소는 중국의 영향이 더 크다고 탈북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지난해 탈북민 260여 명의 한국 입국을 지원한 한 기독교 단체 관계자는 5일 VOA에 중국 당국이 조직적으로 탈북민과 선교사, 중개인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에서 9월 사이에만 이 단체의 지원으로 한국에 가려던 탈북민 2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의 탈출을 지원하던 한국인 관계자 여러 명이 체포돼 이 중 한 명은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때문에 이 단체의 지원으로 올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9월 말까지 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하던 협력 선교사 여러 명이 공안 당국의 단속을 피해 제3국으로 활동 장소를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올해 들어 중국 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체포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과거엔 깊은 내륙에서 중국 한족 남성과 사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단속은 비교적 느슨했지만 올해 들어 공안에 체포돼 북송되는 여성들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탈북민 구출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5일 VOA에 탈북 지원 단체마다 올해 적어도 1회 이상 사고가 났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특히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도와 동남아시아로 탈출시키던 중개인들이 속속 체포되면서 마치 굴비를 엮듯이 다른 단체 중개인들과 탈북민들도 연이어 체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라오스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이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뒤 중국 라오스 국경 지역은 물론 라오스 안에도 사복을 입은 중국 공안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어 이동에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김 목사는 설명했습니다. 라오스는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위해 가장 많이 경유하는 나라입니다. 김 목사는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과거 15분에서 30분이면 가던 거리를 10시간 이상 돌아가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다며 마치 불모지에서 탈출 경로를 새로 찾아야 했던 탈북 초창기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대표는 5일 VOA에 가족이 중국에서 체포돼 도와달라는 탈북민들의 요청을 올해 들어 자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온갖 곳을 다 돌아다녔죠. 통일부도 다녔고 외교부도 갔고 청와대도 갔고 뭐 국가인권위도 갔고 유엔 글로벌 센터도 갔고 뭐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안 되니까 저희 사무실도 이제 왔어요. 한전에도.
김 대표는 중국이 탈북민 단속을 강화하는 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보복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단속하지 않았지만 사드가 실제로 배치되면서 중국 공안 당국이 마치 소탕 작전을 펼치듯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이 때문에 여러 단체와 탈북 가족상을 중국 대사관 앞에 세워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하는 시민 캠페인을 지난달에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해당 근원은 이제 중국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정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라도 좀 이 문제를 피부로 느끼게끔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정부는 아마 협조를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좀 어려움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민단체 입장에서라도 그 문제를 좀 정면으로 내세워서.
김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경제 문제에 집중되면서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관심을 못 받는 게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가장 중시하는 새 정부가 사각지대에 몰린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를 추가한 새로운 미국 입국 금지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행정명령 13780에 포함됐던 6개국 중 5개 국가 출신들의 입국 금지 조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새로운 입국 금지 조치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북한 정부는 미국 정부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고 정보 공유 관련 필요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은 이민과 비이민을 불문하고 금지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민이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검증하는데 비협조적입니다. 테러와 공공안전과 관련된 정보 공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자국민에 대한 송환에도 충분히 협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 관료와 직계가족들은 사업이나 여행, 비이민 등을 목적으로 한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차드는 테러 척결과 관련해 미국의 중요한 협력국이지만 테러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입국 금지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차드 출신 이민자의 입국이 금지되고 사업이나 관광비자 발급도 중단됩니다. 이미 입국 금지 대상이었던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역시 이번 새 포고문에도 포함됐고 다만 수단은 제외됐습니다. 이라크 시민은 미국 정부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라크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고려해 입국 금지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는 안보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은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며 안보와 관련해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을 미국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